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어제 또 열연하신 두 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박신 집사님 또 우리 귀선 형제 연극을 보고 왔는데 또 뮤지컬과 달리 연극이 또 쉽지 않은 곳인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차 안에서 승찬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승찬아, 아빠가 그 연극을 하실 때 아빠로 보여? 아니면 연극을 하시는 그 사람으로 보여? 그러니까 연극하는 그분으로 보였다 해서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3장은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둘을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면요. 제가 질문 8가지, 질문 8가지를 적어놓았습니다. 질문 8가지. 이 질문 8가지가 오늘 이제 나누게 되어질 설교의 내용들이라는 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또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곳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 여러분 이 간교다, 간교라는 단어가 간사하고 교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이 의미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뜻입니다. 간교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간교가 성경 원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만 보아도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지혜 그리고 능숙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하나님 바로 한 밑에 정도를 최고 수준의 지혜를 가리킬 때 이 간교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요, 사단은 그 어떤 인간보다 똑똑하고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과 맞서서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요, 이런 간교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단이 뱀을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서 간교함으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선악과가 먹을만 해도 그렇지 그 과일 한쪽 먹고 싶은 거 못 참아가지고 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어요. 흐려진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대구의 사과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맛있게 생긴 대구 사과 하나를 보아서 저거 먹고 싶다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맛있다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 3장 6절과 요한복음 2장 16절을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이제 그 교차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특징 세 가지가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상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이후에 만들어낸 모든 정부,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회체제, 그 이후에 만들어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이 조종하는 악한 힘이 이 세상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요, 하와가 보니까 이 과일이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 먹음직도 했다입니다. 여러분, 이 먹음직도 했다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하고 같으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다가 육신의 정욕과 실체를 함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타락한 욕망, 모든 타락한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보는 모든 것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사단이 여기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요. 주사기로 꾹 넣듯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욕구가 이제는 이상하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식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식탐은 치명적입니다. 이게 비틀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에서 축복입니다. 하지만 타락하면 불륜과 음란물과 중독과 동성애로 이어져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욕구를 사단이 오염시켜서 인간이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목록들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록들을 읽으면 간음, 술수, 분쟁, 대립, 투기, 살인,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욕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보암직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같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뭐냐 하면요, 보기에 매력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고 싶은 이글거리는 욕심,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면 성적인 욕구를 느끼고, 또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옷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좋은 차 등을 보면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욕구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은 시선으로 탐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광고, 세상에 수많은 정치,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범죄 등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고 자극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도요, 홈쇼핑을 이렇게 한번 딱 보게 되어지면 틀다가 사람이 보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위장술의 천재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위장할 수 있느냐 하면 아름다움으로 위장할 수 있는 천재입니다. 사단은요, 자신의 실체가 아주 추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뱀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선택한 뱀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사단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그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뱀을 조종했던 사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예수께서 2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온전히 아름다웠던 것이 원래 사단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위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카멜레온처럼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뱀을 도구 삼아서 뱀이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어서 영적인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계속 보게 만들므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보암직도 하고입니다. 세 번째,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요, 딱 보니까 인간을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과시욕구입니다. 자신의 외모, 자신의 학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사람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직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심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열광하는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성공하려고 합니다. 잘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연애, 패션, 교육, 사회 전반을 이끌고 가는 힘의 실체는 뭐냐 하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24시간 동안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 뒤에 계신데 김정태 선교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이 인도에 계시는데 인도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밑에 신분은 불가촉 천민에서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백정과 같은 신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글에 삽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 정글에 있는 자매 몇 사람을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과 이 자매들이 함께 지나는 생활들을 제가 좀 들었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떨 때는 밥하고 소금만으로도 밥을 먹을 때가 있지만 이들은 불평을 모른답니다. 선교사님 말이 어떤 기준이 우리는 무엇을 누렸던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선교사님이 밥과 아주 간단한 것만 함께 있어도 이들은 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자본주의의 이 세상은요, 24시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생의 자랑이 어떤 최고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속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바로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가 본 것은요, 단순히 사과 하나를 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그 사과를 보는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총 직결된 가장 매력적인 집합체를 그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더 가슴에 와닿도록 얘기하려면 이런 겁니다.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꽃미남, 그리고 세계 최고의 패션, 그리고 성도가 나에게 몰려왔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정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매들 얘기도 했지만, 욕망이 클수록 만족은 작아지고 욕망이 클수록 감사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욕망이 커지면 세미한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세상 신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거 보죠.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아, 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욕하고 싶은 마음들이 언뜻 드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욕하기 전에 지금도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보였던 것보다 훨씬 작은, 어쩌면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유혹 앞에서부터도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망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부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담과 하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전 것 앞에서도 꿈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주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뭐냐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made in heaven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타락한 이후에 사단이 그 이후에 바이러스를 주입하여서 뿌려놓은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들은 가시를 품은 장미고 독을 품은 성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무서운 독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믿을 수 없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줍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간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단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의 영적 리더십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도 썼는데요. 도대체 사단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퍼는,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루시퍼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는데, 루시퍼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생겨서, 지난주에 살폈지만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네가 교만했다, 네가 스스로 영화롭다고 생각하고 네 지혜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추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 루시퍼는 인간에게도 똑같은 운명을 걷게 하려고 하와를 꼬드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이 죽자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죽는 거 너무 억울하다. 같이 죽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자신과 함께 멸망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함께 추락하고 타락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은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은요 뼈를 녹일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욕망들을 기가 막히게 이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뼈를 녹일 만큼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단의 하수인들은 교회 안으로도 이 매혹적인 가면을 쓰고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보면 삼허 현상이 나옵니다. 삼허 현상은 허수, 허세, 허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프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 허수, 허세, 허상이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교회 안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당신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어도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뿌려놓고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혹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처음에 보면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를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 선악과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선악과가 갑자기 하와 앞에 딴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제까지 있었던 선악과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의 눈이 흐려져서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 옛날 그 사전 오기 맞습니까? 7.8기입니까? 사전 오기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홍수환 선수 인터뷰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 수 있게끔 자기 눈을 훈련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의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의 실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내 눈이란 말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여느 다른 사람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삶을 꾸미느라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고 있으면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사물에 대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유혹된 눈이 아니고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본질의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때를 닦아내는 세정제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의 어둠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속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닦아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하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으로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보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이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산이 두었냐 하는 것입니다. 안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이해하려면 뭐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냐면 자유의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선악과 얘기는 선악과와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가 있어요. 이 능력과 자유가 합쳐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힘이 선하게 쓰이면 축복인데요. 나쁘게 쓰이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화에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이 주인공에게 줍니다. 그 신바람이 나가지고 이 주인공이 그릇 속에 스프를 이렇게 하니까 홍해 갈라듯이 갈라지고 아내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달을 막 끌어다 줍니다. 아내에게. 그러자 지구 곳곳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지구가 난장판이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막 울면서 도로 이 능력을 가져가라. 이게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그분은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제하는, 셀프 컨트롤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쓰지 않고 자제하십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자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에게도 너는 다스리는 자제로서 나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자제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사단은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냐면요. 그런데 먹는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곧 사단의 노예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엄청난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할 선택권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몫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데 이 자유의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표에서 벗어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장시키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았겠나?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것을 뻔히 아는데, 다 알고 계신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인간을 보라고? 그것이 왜 인간의 잘못인가?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만큼 황당한 그리고 적반하장의 논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마치 왜 내 앞에 이 고급 승용차를 놔둬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훔치게 만드느냐 따진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까닭은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적과의 동침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부타하고 때리고 그랬다가 저녁에 또 미안하다고 꽃다발을 갖다주고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유 있잖아요, 자유. 자유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유를.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분이. 근데 그것도 엄청난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면 인간이 강압이 아니고 순수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는 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쓸 것이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욕망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할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악과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요, 사람을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격체는 자유의지를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조정에 따라 반응만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정과 연결시켜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도냐면, 다 아시는 그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결국 자유의지도 줘놓고 먹을 걸 다 아는데 왜 인간에게 죄를 물었는가? 언제나 자유의지를 예정과 연관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사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정과 연관시켜서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그쪽으로 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타락 위에 얼마나 휘어있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도 반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면서도 그토록 파격적인 믿음과 파격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여기 둬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인간의 잘못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없었다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죠. 인간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 존재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 아내가 될 사람을 다른 남자를 한 사람도 못 만나게 차단하고 평생 자기 자신만 딱 보게 했다가 결혼하게 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수많은 남자들을 관찰하고 만나보고 한 후에 최종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유의지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어진 권리는 피조물로서 에덴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의 거짓말이 속아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넘보는 순간 아담은 사단이 추락했던 것만큼 곧바로 추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히 쌓여있으면 보기에 김이 모락모락하면 아름답지만 그게 이마에 붙어있으면 안 좋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취해진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날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인간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커버렸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리더십이 모호해졌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이고 누가 다스림을 받는 자인지,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이것이 동산 중앙에 둔 이유입니다. 동산 중앙에 두어서 항상 볼 수 있고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하지만 그러나 경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경계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사단이 타락하기 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이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가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리더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굴종의 삶이 아니고 순종의 삶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담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지켰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엄연히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아담과 함께 다 같이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죄가 있고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죄는 드러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죄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지엽적인 죄입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저지른 그 지엽적인 죄는 지엽적인 죄였지만 인류 전체를 죄의 영향력 밑으로 끌고 들어간 근본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영향력, 죄의 잠재력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 죄인인 것입니다. 여기 축구 좋아하는 분 몇 분 계십니다. 축구 많이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일본 축구팀하고 축구해서 졌습니다. 지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면. 우리가 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선수 11명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한국이 졌다고 말합니까? 한국 선수 11명이 졌다 말합니까? 한국이 졌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이 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가봐야 진다 이 말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대표인데 졌으면 11명이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제일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요,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육체와 고결한 성품과 인품과 탁월한 지성을 갖추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상태에서도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절대로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뛰어도 현재 국가대표 선수만큼 잘 뛰지 못하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 대표의 선수였고 그가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비유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충된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한 사람이 실수했지만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가 온 도시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이 했으니까 한 사람에게만 방사능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어길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구나. 누구도 아담에게 돌을 던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자유의지와 선악과를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죄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인간은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의 세력을 아예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있는 최초의 복음이다 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죄에 빠져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그때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요,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인간, 그리고 이제 사단, 여자의 후손과 사단이 원수 관계를 말하는데, 훗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사탄과의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말은 뱀이 콱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사단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런데 사단은 발꿈치를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머리를 부순다 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는 상해도 치료하며 살지만 머리가 부서지면 완전히 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그 세력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누구누구누구누구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들을 낳았다. 건드리지 마라. 이들은 나의 자녀다. 건드리지 마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가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켰는가를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인데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벗었다.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그들이 풀로 가린 그런 것도 말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저것 막 챙겨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가죽옷이 생겨라 짱 하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가죽옷이 생겼다는 말은 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가죽옷은요 짐승을 죽여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 가죽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든 은혜의 옷입니다. 후에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보혈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속은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수천 년 뒤에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학자들은 70kg라고 말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십 킬로인 십자가를 치고 예루살렘에서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끌려올려가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부터 인류가 지은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그 끔찍한 고통을 지켜보았어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린 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계속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실낙원입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절에서 3장 22절에서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뒷부분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뭘 뒀냐 하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제가 남형제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남형제가 이것을 성경을 보다가 저에게 얘기했는데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염금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의 동쪽을 지켜서 이제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너희들은 못 온다. 여러분 구약에서 동쪽이잖아요. 여러분 뭐 에덴의 동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동쪽은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야 먹을 수 있는데 이 말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제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제 그곳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로 가던 그 길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활짝 열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돗물처럼 콸콸콸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양이 1.5리터짜리 병일지 더 작은 생수병일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냥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그래도 내가 살아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기 어렵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듯이 설렁설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지금까지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지금까지는 살아보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는 아 이제는 좀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진지하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와가 원흉이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하와에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 불렀다? 하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게 된다는 희망의 약속이 담긴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자에게 그 뒤부터는 더 안 좋은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우리를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절대로 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걸로 치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와다 가죽옷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추격자이십니다. 추적자이십니다. 도망친 죄인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은혜의 손길을 잡아주시며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있는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대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고 숨긴다고 은폐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시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이 나를 덮으셔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